제가 70년대 학번이거든요. 대학 학부로는 77학번. 오래됐죠? 그 무렵 아주 유행했던 그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 50대는 아마 이 노래를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방금 예배 오기 전에 30대 어느 강도사님에게 이 노래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권충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요. 원래 이 노래는 이장이라는 분이 쓰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대 집 가까이 온 후로 오늘 밤 나는 보았네. 그녀의 불 꺼진 창을, 희미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오늘 밤 나는 보았네. 누군지 행복하겠지? 무척이나 행복할 거야. 그녀를 만난 그 사내가 한없이 나는 부럽네.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오늘 난 서성거렸네. 서성대던 내 모습이 서러워 말없이 돌아서 왔네. 뭐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입니다. 아마 누군가를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말 그대로 짝짝이 사랑입니다. 서러워 말없이 돌아서 왔네. 그 뒤에 보면 더 한심한 가사가 있어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말없이 돌아서 왔네. 속으로 둥신. 아니 진짜 사랑했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너 누구냐? 이래가면서.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은 아마 성경 전체 속에 아마 그런 가장 가슴 아픈 온전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게 될 겁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가끔 이런 기사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내가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간 사이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남편이 아내의 낌새가 이상하고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남자의 바람은 일회성일지라도 여자가 한번 다른데 눈이 팔려지면 그건 완전히 떠난 거랍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큼 독해요. 진짜 여자가 독합니다. 여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자가 강하고 사실은 독해요. 그래서 저희 70년대 데모할 때도 보면 여자를 제일 앞에 세워요. 시국이 어수선할 때 제일 마지막에 거리로 나오는 학교가 신학교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면 거의 그 시국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총신대학을 다니고 그 고개를 넘으면 숭실대학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항상 데모를 했는데, 이게 뚫리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여학생들을 앞에 세우더라고요. 이 여학생들이 딱 앞에 서면 전경들도 이건 못 막아요. 겁납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그 역사를 남자들이 핸들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를 여자들이 쥐락펴락 한다잖아요. 근데 여기 바람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자, 우리 사회적 체면 때문에 자, 갈랐을 순 없다. 그러나 한 집에 살더라도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해서 이제 투명 인간처럼 산 겁니다. 십몇 년을. 상상을 해보세요. 십몇 년을 한 공간 안에서 부부가 각방을 쓰고 정말 투명 인간처럼 서로 취급 안 하고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진 못하고 서로의 사회적 그 역할과 또 위치 때문에 헤어지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부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형식으로는 부부인데 정말 부부 같지 않는 삶. 거기 무슨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 무슨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간섭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자는 의식구조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 또 이스라엘이 바람이 났어요. 성경에서 항상 이 부부관계를 묘사할 때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한눈을 팔 때 그것을 음행 또는 성적인 표현으로 바람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이겠습니까? 불 꺼진 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 등장하는 게 건포도 과자입니다. 여러분, 건포도 과자가 뭔지 아십니까? 건포도는 뭘로 만들까요? 포도로 만들죠. 포도를 말려서 식초에 묻혀서 말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오묘한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는 거죠. 근데 거의 이때 이 건포도는 어디에 받쳐졌던 음식인가 하면 우상제단에 받쳐졌던 음식이에요. 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고 거두어지는 좋은 수확물 중에 이 포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으로 준 과실입니까? 기쁨이에요. 항상 성경 속의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특별히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우상제단에 드렸다가 그 드려진 건포도 과자를 즐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영적으로 바람이 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책감이에요. 근데 자책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자책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왔어요. 이 아무개야,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항상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늘 잘 봤다 그래요.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시험 잘 봤다 그래요. 엄마 오늘 잘 봤어. 근데 그 잘 봤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는 잘 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 받아보면 16점 뭐 이래요. 근데 어떤 애는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늘 못 봤다 그래요. 그럼 얘는 늘 96점을 받아와요. 한 개를 틀려서 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늘 자책감에 늘 시달려요. 그런데 16점 받은 애는 덜 자책감이 없어요, 얘가. 항상 행복해요. 생각한 것보다는 늘 자기가 잘 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역설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잘하는 애들이 공부 생각을 많이 할까요? 못하는 애들이 늘 공부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늘 걔는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아, 좀 쉬어야 될 텐데, 아, 좀 놀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두 책상 앞에서 엎으러 자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과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책감은 내가 이러다가 터지지, 이러다가 터지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결백주의자들이 있어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목사 기죽일 수준인데도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데 또 한쪽은 항상 떳던 무쌍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건 둘 다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늘 신앙생활의 자책감은 그 신앙을 방해해요. 항상. 좋은 태도는 뭐냐 하면 조금 염치가 없는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쟤는 속에 뭐가 들었나 싶은 애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집안에 애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중에 가끔 그런 놈들이 하나씩 나와요, 꼭. 근데 걔네들이 늘 부모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야단을 맞아도 항상 금방 털고 일어나요. 헤헤거리고 또 와요. 그러면 금방 매질을 했는데도 또 이쁘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책감보다는 조금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이뻐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거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뻔뻔하게 살아도 별 지장 없겠다. 그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의 터널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아사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바람난 이 아내를 호세아는 또 기다려야 되는 사랑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어떻게 사랑하시나?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여러분,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벨 반을 합하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 30이 됩니다. 은 30. 근데 은 30은 한번 성경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을 좀 찾아보세요.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21장. 여러 참고 구절이 있지만 우리 한 군데만 찾으십시다. 2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은30은요, 구약 성경에 전부 무슨 값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남녀 종의 몸값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은30에 팔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 15과 보리 한오벨 반을 값으로 환산해서 합하면 이게 정확하게 은30이 돼요. 근데 왜 보리 한오벨 반일까요? 주님은 정확히 신약성경에서 보리떡 예수로 오셨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보리떡 예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를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성경기자가. 즉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사랑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저 바람이 나서 영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우리를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속전하신 겁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예배를 또 다른 말로 뭘로 표현을 했죠?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답과 같은 핵심 가치예요. 자,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 저도 이제 학기 말마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을 보면 가끔 가다가 아주 불러다가 패주고 싶은 애가 가끔 있어요. 어떤 애인가 하면 신학생인데 그런 녀석들이 가끔 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얘가. 답안지를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는 문제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 근데 제가 답안지에는 문제를 안 낸 거예요. 시험에는 문제를 안 낸 거예요. 이것이 답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 쫙 써놔요. 근데 잘 썼어요. 어떡할까요? 전부 거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지에는 정답을 써야 됩니다. 내가 밤새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답안지 쓸 때 연필을 얼마나 잘 깎아서 썼는지 아십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정답을 알아야 돼요. 치성을 드리는 종교도 아니고 자기 열심을 뽐내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게 자랑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전부 내 주관식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밤을 새워서 시험지 답안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막 근데 정답이 아닌걸? 그럼 빵점이에요. 뭘 써야 돼요? 정답을 써야 돼요. 나중에 주님이 질문하실 때 네가 믿은 게 부처야. 네가 믿은 게 우상이야. 너 근데 평생 열심히 했다. 답은 틀렸는데 네가 열심히 그거 성긴 걸로 내가 정성이 가리켜서 입성시켜줄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 누구여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는 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사건이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우린 어떤 자였습니까? 건포도 과자에 인생을 넉넉히 있던 자리에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답을 모르고 살았어요. 정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팔아서 은30에 자기를 십자가에 온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정답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아, 이게 인생의 답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밤새 시험 준비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써야죠, 시험지에다가. 그 정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이다.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꽝.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무너진다고요. 아멘. 근데 이걸 몰라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얘기가 가장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대목이 기가 막힐까? 제가 한번 천천히 신앙소 하듯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각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어느 대목이 제일 기가 막히게 들리십니까? 예? 여기서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사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좀 덜 됐어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도 네게 헌신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도 네게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복락의 강수는 누가 먼저 찾아와 헌신한 결과물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헌신한 결과물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은 오묘한 만남인데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숭고하고 지고한 사랑이에요. 한눈 팔지 않는 사랑이에요. 누구밖에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 감이 여러분 잘 안 오시죠? 진짜 하나님은 이 우주 역사에 나 하나가 존재했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놀라우리만치 백합화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한눈을 팔아요. 저도 한눈을 팔아요. 멋진 여자가 지나가면 TV 같은 데서. 제가, 신혼 초에, 그때가 88년도였습니다. 88년도에, 터키 태권도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는 태권도가 시범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식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태권도 팀을 이제 안내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터키 선수들이, 태권도 시합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하고는 또 아주 혈맹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그 피폐했을 때 와서 피를 흘려주었던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 모시고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는데, 터키 말을 알아야죠. 그래서, 전부 산토끼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산토끼 토끼야. 그거를 산토끼 토끼야 그래가지고 막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합이 끝난 다음에 시범 종목이니까 끝난 다음에 경복궁에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마침 경복궁 안에서 아주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 사극을 찍고 있었어요. 사극. 그때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전인화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터키 선수들이고 교인들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그 촬영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었는데 궁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그 뭐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죠. 그것도 그 아주 고색창이란 그 궁궐 안에서 그렇게 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 전현아 씨가 저보고 같이 찍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거절했어요. 딱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신혼입니다. 딱 그랬어요. 이걸 저희 와이프가 알까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것은 저는 철저해야 된다고 봐요. 스승, 형제, 자매, 모든 인간의 관계를 다 포함해서 그 부분에만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결혼을 한 이상은 정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생 전체에 걸쳐서 소중하게 저는 바쳐야 될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신앙의 정절에 대해서 무너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절의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 안 되는 영역이 없어요. 다 포함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헌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죠? 그 헌신이 뭐예요? 오래 쉬는 신을 헌신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말장난은 아니겠죠?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헌신을 착각하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형태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이런 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의 헌신이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헌신 예배가 없는 게 너무 좋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는 것은 형태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로 사는가가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헌신이라고 합시다. 헌신이란 뭐냐?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일정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게 헌신이라면 헌신은 굉장히 하기 쉬워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헌신이 그런 형태적인 싸움이 아니고 헌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이라면 모든 삶이 다 헌신의 현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뜻밖에도 민수기 6장 사사기에서 나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구별되어진. 구별하는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진 수동태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거기서 헌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느냐. 헌신은 내가 주부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의 싸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인생 전반에 걸친 싸움이 헌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은 수동적인 게 어려워요? 능동적인 게 어려워요? 수동적인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수동적이 되면 존재 싸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형태적인 것이 헌신으로 착각을 하면 헌신은 주차 봉사하면 돼요. 교회 와서 교사 노릇하면 돼요. 그것만 헌신이라면. 그런데 그것은 헌신의 수많은 영역 중에 일부분입니다. 진짜 헌신은 내가 주차 봉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존재로 서느냐. 내가 직장에 나가서 과장으로서, CEO로서, 일반 사원으로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 그러니까 헌신은 무슨 싸움이죠? 사는 싸움이에요. 그분이 내 눈앞에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어느 싸움이 더 힘들겠어요? 형태 싸움이 힘들겠어요? 존재로 가는 싸움이 힘들겠어요? 존재로 가는 싸움이 훨씬 힘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발언하신 거예요. 내가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없죠. 또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아멘.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없죠? 첫째, 뭐가 없어요? 왕도 없고, 그 다음에 지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주상도 없고, 그 다음에 에봇, 드라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중국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국의 상태를 책으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도 많았지만 인구 수만큼이나 우상과 혼잡한 사상에 중국이 빠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우상 단지를 섬기고 그런 우상 노름과 혼잡한 사상에 중국이 빠져 있었어요. 이때 홍위병을 앞세워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완전히 사상 청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중국은 진공상태로 있었어요. 진공상태로.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싹 사상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중국은 한동안 진공상태로 빠져드는데 많은 문명학자들과 종교학자들 또 특별히 신앙인들이 걱정했어요. 그때 과연 이 주계장막, 그때는 중국을 하도 그렇게 닫힌 사회였기 때문에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일에 가려진 나라처럼 여겨졌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저 소련과 함께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근데 딱 닉슨이 핑퐁 탁구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한 시대의 사상의 진공상태였던 그 상태가 오히려 복음을 순결케 하는 데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 진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진공상태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더 순결해지고 순수해졌어요. 정말 십자가에 철철 흐르는 그 보혈의 공로만 붙잡는 지하교회가 단련된 쇠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속아진 겁니다. 역사의 풀물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뚜껑이 열리고 중국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때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루시는 섭리를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쏟아냈습니다. 아,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이스라엘도 너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노름의 배금 사상에 음란에 빠져 있으니까 이건 이런 방법 아니고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자체를 몽땅 어디다가 옮겨놓습니까? 이방 땅에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완전히 70년 동안 안식년을 주죠. 안식년도 안 지키니까 아예 뽑아서 농사를 안 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일도 없죠.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뭐도 없어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드라빔은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을 그만큼 많이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봇도 없어요. 에봇은 뭐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나라 자체가 텅 진공 상태인데. 그런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진공 상태를 통해서 가슴 아픈 환난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시선을 이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누굴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여러분, 왜 다윗을 찾을까요? 이때 다윗왕이 있었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자, 보세요. 그런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기둥서방 같은 피고름을 빨아먹었던 이 나쁜 남편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음행하여 따라다녔던 그 바람났던 대상인 남편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 남편을 찾게 돼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누굴 찾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오실, 이때는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정신세계 속에, 신앙세계 속에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고도소소 임마누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노역의 강변에서 버드나무에 악기들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다시 그 메시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고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마지막 날은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의 기간을 이미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의 환난의 고역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 내가 정신이 나가서 떠났던 그 고향집, 옛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총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아픈 사랑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몽땅 뽑아다가 이방 땅에 잠시 잠깐 던져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년되죠. 거기에서 깎아질 걸 깎아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졌다는 건 뭘까요? 그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 아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제 신랑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결국 할 수 없어요. 아파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련이 있어야 한마디라도 신음처럼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분이 쓴 시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시는 도종환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시 제목이 이런 시예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잃는 것은 몸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아 골짜기를 빠지는 산울림 소리로 평생을 떠돌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흙에 묻고 돌아보는 이 땅 위에 그림자 하나 남지 않고 말았을 때 바람 한 줄기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두 크고 작은 사랑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찢긴 가슴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물지 않지만 사랑으로 잃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찾아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떠나간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비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랑의 그 속에 들 수 있습니까? 한 개의 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 있지 않고야 어떻게 거듭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내가 황폐하고 비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헌신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황폐한 것 같은, 비어진 것 같은 그것에 상상할 수 없는 가득 채움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킬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이 한 주간도 열렬하고 열정을 다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무리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주님과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맞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 가지 흔들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날았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강같이 주손길 치료 하네. 고통받는 자녀분이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반주 그대로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목이 말라 주님만이 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그분께 너무 멀리 떠나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결단하고 일어납시다. 주님밖에는 내게 영원한 신랑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게 영원한 위로가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단한 삶에 어깨를 기대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신실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헌신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은삼십에 팔았던 그 주님의 사랑, 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께 숭고한 삶의 가치를 붙들고 성결히 순결히 신실히 이 한 주간을 그분의 신부로 살기로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한 주간도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또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결혼과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